주부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 1항부터 5항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7장 성례 1항.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왕 매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망,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항.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왕,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도 역시 성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도 역시 성례인 성찬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성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오늘 성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례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셔도 성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경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용어지요. 삼위일체라는 용어 역시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나 혹은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서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신조어, 새로 만드는 언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성례라는 단어를 살펴보는데 원래 이 성례라는 말은 영어로 sacramentum라는 말인데요. 라틴어로는 sacramentum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sacramentum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원래는 어떤 말이었느냐? 본래 이제 신비라는 말, 우리 영어로 mystery라는 말이지요. 근데 헬라어로 mysterion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사크라멘툼, 영어로 세크라멘트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한글로 성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근데 신비라는 뜻은 원래 그 라틴어에 아르카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에 대응되는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비라는 말을 번역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아르카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라고 하면, 이 신비라는 말을 사크라멘툼, 영어로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하기에는 이 의미가 너무 쉽게 말해서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차지 않아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에 해당되는 아르카눔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성례가 그럼 뭐냐? 피터 롬바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례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가시적 형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성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성례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 표지다,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우리 편에서는 주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하나의 사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인증하는 하나의 표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례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1항을 보시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호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 우리 사인한다 그러죠? 사인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호라는 말은 실, 우리 뭐 크리스마스 실 예전에 달고 다니고 그랬죠? 그 실이라는, 도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교회 사적 배경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먼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지요,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거스틴이 처음 이 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표와 인호라는 이런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있습니다. 표라는 말, 사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 표가 바로 사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와 언약 백성 사이에 있는 대대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탐꾼들을 살려줬죠.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 맹세표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파들을 대표하는 열두 사람들에게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둘러매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이 돌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사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호, 도장,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이 말, 실이라는 이 말의 성경적 근거는 에스더 1장 2절에 나타나는데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조서를 내릴 때 조서를 전달할 때 그냥 글만 쭉쭉쭉 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반지에 인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왕의 조서를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도장을 찍지 않아도 그것은 아수에로 왕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그 메시지는 아수에로 왕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장이 딱 찍혀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이것은 왕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비롯해서 각종 인허가 문서에 보면 항상 도장이 찍혀 있기 마련인데 이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문서에 찍혀진 내용을 인정하고 보증하고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 표호와 인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할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그냥 할례를 받은 것은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표와 인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실을 인치는 그런 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또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17절에 보면 역시 이 표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할례에 대해서 명할 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설명할 때는 항상 표와 인호라는 단어가 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생이죠. 저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신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저는 합동신학교 졸업생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졸업장을 잊어버려도 합동신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졸업장을 갖고 있을 때 제가 합동신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합동신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면 사실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아요. 한평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엄격하게는 사실은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언약 관계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가 하면 2항에 보시면요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관계 표호와 그 표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베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해서 의미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표호와 표에 의해서 의미되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관계, 성례정적인 상징적인 연합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례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좀 쉽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대로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동산은 생명의 동산,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 역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뭘 주셨는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홍수를 막는 효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실제로 먹으면 영생합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지요. 나무는 이전에도 나무였고 무지개 역시도 이전에도 똑같은 그냥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다가 이런 표징들, 생명나무나 선악과나 무지개와 같은 이런 표징들에다가 걸어서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선악과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례가 뭐냐?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시요, 표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인호, 도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면 약속하실 때마다 약속만 하지 않고 그 약속에다가 뭐를 이렇게 늘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돌을 가지고 표징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냥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늘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네가 승리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하면 양털에는 수분이 없고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또 기도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다음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오셨죠? 그것은 기도원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에 의해서도 확증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기도원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의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하스의 일용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드신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히 하시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성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기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그 자체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기적을 행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적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인침,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례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뭐 해 그림자 뒤로 물러가고 뭐 다 만약에 성례로 삼으면 우리가 성례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개입니까?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이야기하죠. 일곱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이어서 경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서품식, 혼례, 결혼식 이 다섯 개가 더해져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견신례가 뭔지 아십니까? 견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가 뭔가 좀 밋밋한 삶을 살아가니까 뭔가 영적인 활력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좀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견신례를 행하는데 견신례는 누가 베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주교가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교가 베푸는데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호,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이 바로 견신례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지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 또 견신례라는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다 그 성경의 근거를 두긴 합니다. 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뭐냐? 심각한 죽을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신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을 가리켜서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만 딱 한 번 행했던 의식이 바로 이 종부성사인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병중에 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종부성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종부성사를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그런 사람도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종부성사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를 내어쫓는 구마식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품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로마 천주교는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직분을 성직을 임명받을 때 행하는 예식을 가리켜서 서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로 말하면 안수식이죠. 이것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혼. 결혼식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죠. 어쨌든 요약하자고 하면 성례가 뭐냐? 성례는 칼빈의 표현대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받쳐주는 기둥이고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요. 또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만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말씀 선포로만 생겨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봤던 바대로 이 성례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표지로서 이런 성찬과 세례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신자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세례식이 베풀어지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에서 제가 앞서 좀 설명을 했지만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에서 의미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관계. 표호는 뭐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례표는 뭐지요? 표호, 표, 물이죠. 네. 성찬의 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표호와 그 다음에 그 표호가 의미하는 것,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영적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단지를 산산조각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산산조각 나서 다 멸망당해서 흩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흑벽돌을 가져다가 포위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이죠. 그래서 흑벽돌이든지 그 다음에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표호와 그 표호가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 어떤 영적 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식에는 성찬, 세례식에는 물이 사용되고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식에 물이 사용되느냐? 그것은 물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죄를 씻는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증가하는 그런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세례식 때 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성찬식 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야말로 이것은 상징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메모리얼, 하나의 의식 준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학설에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성찬과 관계해서 신자가 두 가지 피해야 될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떡과 포도주라는 표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너무 경시하는 성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표징을 너무 과도하게 숭배하는 경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떡과 포도주, 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떡을 막 주이라고 아이들이 막 들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표징, 떡과 포도주를 너무 과도하게 숭배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가지고 이쪽에 있던 게 완전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잖아요. 화채설 아시죠? 신부가 기도하면 그 순간에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또 극단으로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먹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일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요, 이 성례전의 효력은 성례식 안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례식을 집례하는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 목회자가 얼마나 경건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례 효력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설사 악마가 세례를 집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그들의 인격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다라고 해도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본질은 집례자의 악한 행동이나 의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와서 성찬을 집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도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세례파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제세례파. 거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받아라.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중에 K 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아주 큰 교회,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회원도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다시 침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 참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참 합동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했다. 참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 효력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집례자의 경건에 의해서 성례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물이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 영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 적혀 있었는데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3항 중간에 보시면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리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 그것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효력은 이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행동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제가 앞으로 성찬식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늘 우편으로 성령께서 끌어올리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신비적인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로는 효과적인 말씀 선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례 효력의 여부가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 선포를 통해 생긴다고 그랬죠. 성례는 이미 생겨난 말씀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항상 약속과 함께 표징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말씀은 주지 않고 표징만 줬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너희는 남자의 생식기를 베라,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의식만 지켜 행하겠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말씀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의미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성례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그랬습니다. 미사. 특별히 1962년인가 61년인가요? 그 전까지는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압니까? 모르죠. 신부가 뭐 와가지고 라틴어로 뭐라 뭐라 그러고 뭐 설교도 별로 하지 않고 의식만 행하는데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그저 쇼를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갔던 것입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거기에 100번을 1000번을 참여한들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것은 중요한 실체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요 세례를 먼저 베풀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처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성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요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상, 조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모세인데 모세가 뭘 했느냐? 뭐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홍해를 건너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이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효력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항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세례와 성찬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목사가 베풉니다. 성찬은 목사가 집례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셀처치 목장이라는 말 들어보겠습니까? 목원, 뭐 목장 이런 말 많이 쓰죠 요즘에. 그런데 극단적 셀처치에서는 세례도 그 목장이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베풀도록 하고 구역장이 성찬도 시행합니다. 해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공 잡는 게 매라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무조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시대가 되어서 참 이런 모든 원리들이 완전히 퇴색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뭡니까? 성찬과 세례가 되는 거죠. 구약의 성례는 할례라든지 또 각종 정결규례, 뭐 손을 씻고 먹고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구약 성례고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은 신약의 성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의식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런데 구약의 의식을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는 아무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실체 없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있는 거 보였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라는 말을 왜 사용했는가 하면 그것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실체가 상징하는 실체가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내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실체가 없어서 그림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행했던 모든 구약 의식들도 다 효력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일들이 살아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십시다. 표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표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세례만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영혼의 입을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식이 뭐냐?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은혜에 동참하고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그러면 다 참여하면 다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교인이라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인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의 효력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녹차가 있는데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아무리 녹차를 부어도 여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아무리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성례를 집행해도 여기 앉아계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실제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발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례를 이해하고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함 가운데 성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의 눈구경처럼 그렇게 눈으로만 바라보는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실제적인 효력에 늘 동참하여서 우리가 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수단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하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 그런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한 성례에 참여해서 주께서 이 귀한 성례식에 담아두신 은혜에 늘 동참하는 그 은혜의 효력에 늘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